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풀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리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오순절에,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였죠. 사도행전은 지금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오순절은 당시 유다인들의 순례축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의 많은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순절을 지내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의 그 군중들이 엄청 많아서 북적북적하고 있을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의 표징은 바람이라는 그 느낌과 불혈하는 모양이었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린 성령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 명절 때문에 각지에서 온 군중들에게 전달될 때 성령의 표징은 인간이 가진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언어가 갈라졌겠습니까?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라 성서적인 질문으로 여긴다면 그 답은 무엇쯤 되겠습니까? 예,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갈라져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바벨탑 이야기가 되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고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섞어버린 이유는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끝모르는 욕망 때문이었다라고 창세기의 저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예 살이를 할 때 보았던 하늘을 향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기도 하고 그들이 손수 짓기도 했죠. 그죠? 노예로서. 그리고 바빌론 유배살이를 할 때 보았던 그 바빌론의 지구라트와 같은 탑, 그런 바벨탑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벨탑은 유다인들, 창세기의 저자들이 보기에는 하늘에 계시다고 여기는 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하늘에 하느님이, 하늘나라가 물리적으로 있다라고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탑을 쌓아서 하늘 끝을 찔러서 그 하늘나라마저 정복하겠다는 인간의 욕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의 겸손을 잃어버리고 신마저 넘어서겠다는 욕망을 부리는 것으로 하느님에게 비쳤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린 이유가 되는데 그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오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성령의 강림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는 물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는가? 사람들이 자신들이 쓰고 있던 언어를 버림으로써 가능한 하나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처럼 세상에서 내가 가졌 왔다라고 믿고 있던, 내 것이라고 믿고 있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그 모든 껍데기를 버리고 하느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로 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오면 다른 호칭 안 붙이고 이제 형제님, 자매님 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기도 하죠. 이러한 사건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껍데기를 벗게 되는데, 그때는 궁극적인 사건이고, 우리는 이 죽음이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또 일상에서 내 자신의 비움을 통해서 나의 껍데기를 잠시나마 벗어버림으로써 그 죽음을, 겸손이라는 죽음을 미리 맛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다른 말은 겸손, 자기 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피부 색깔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나라도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피부와 내가 태어난 장소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나의 많은 것들을 좌우하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조리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반대로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싼값에 부르게 되는 부조리의 삶을 자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캐슈넛 아십니까? 그 땅콩처럼 생긴, 땅콩보다 조금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 콩이요. 그 캐슈넛을 이렇게 깔려면 엄청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십몇 년 일하셨던 신부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캐슈넛 하나 까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리고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를 까고 나면 그 까는 그 칼이나 이런 데 기름이 다 붙어서 뭐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하루 종일 이렇게 까는데, 그 선진국의 임금으로는 지금처럼 지금 같은 가격의 캐슈넛을 사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 시간에 뭐 1달러를 받는다라면, 미국에서는 한 시간에 시간당 10달러를 받으면 이제 10배가, 그 사람들이 한 시간에 시간당 10달러를 받게 되면 일단은 임금이 10배 올라가겠죠. 그러면 캐슈넛을 지금 마트에서 10불에 판다면,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10배 비싸지면 지금 캐슈넛 한 통이 10불에서 100불이 되는 거죠. 그런 부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캐슈넛 좋아하는데 저도 거기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공정무역이라는 말로 뭐 커피 같은 것들, 그런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사오는 그런 것들, 뭐 그런 무역을 하자라고 또 노력들을 하고는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조리, 뭐 부조리의 수혜자가 되었든 부조리의 피해자가 되었든지 간에 현대 인간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에는 인간이 가지게 되는 신체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그 장애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은 평생의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진 장애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불편함을 지고 자기 인생을 끌고 가야만 됩니다. 여하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 모든 물리적인 제약, 인간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하느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의 색깔도, 내가 속했던 나라도, 내가 가졌던 장애도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자리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 이 하나됨은 세상 그 모든 것에서의 해방이다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자기가 가진 껍데기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이 해방 자체가 하나의 큰 벌이 됩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되겠죠. 권력과 재력을 나와 동일시했던 사람에게는 그 권력과 재력도 껍데기지 않습니까? 그 동일시했던 껍데기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 이상도 아니죠. 이하도 아닌 두려움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권력가들과 재력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예와 반대로 자신의 껍데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그 노력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생명마저 빼앗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렇게 무거운 죄를 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의 껍데기를 버리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껍데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자기 비움이라는 이 영적인 겸손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언어를 버림으로써 그 언어를 버린 자리에 하느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로가 하나가 된 겁니다. 사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 사람과 나는 말이 통하지 않아 라는 말,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쓰게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있죠. 마음이 통하면 언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언어를 넘어서서 서로 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간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바라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하나됨, 이 사람 빼고 저 인간 빼고 나만 남은 하나가 아니라 서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먼저 버리고 양보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어주는 그런 하나됨을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됨을 오늘 이 독서에서는 바울사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바울사도가 아무렇게나 예를 든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또 제국 안에서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다인과 그리스인의 갈등, 그 유다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로마 제국 안에서는 바로 자유인과 노예, 그러니까 지배국인 로마과 피지배국 이 민족들의 갈등이 가장 심한 문제, 그 갈등을 이겨내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자라고 바울 사도가 사실은 민감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원천의 힘 안에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가기를 바라봅니다.